이 시간 함께 상고하실 설교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 현산교회가 설립한 지 이제 1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따로 초빙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목사님은 이성우 교수님이십니다.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신학교수로 1학기 때까지 근무하시다가 고려신학대학원으로 옮겨가셨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제 고려신학대학원과 합동신학대학원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임무를 위해서 또 합신에서도 계속 강의를 하고 계시는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에 문을 딱 여는데요. 굉장히 그 감동이 물결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눈물도 싹 이렇게 나고 이렇게 아이들 같이 예배드린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 교회하고 지금 현상교회는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사이즈는 우리가 좀 작다 뿐이지 예배하는 형식이라든지 말씀하는 거든지 이 모든 형태가 너무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 된 것에 대해서 참 기쁘고 또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었어요. 보통 다른 교회 가면은 고향이 아니라 좀 이질적인 그런 같은 교회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오늘 현상교회는 완전히 우리 교회는 똑같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신학교수로서요 가장 기쁠 때가 어땠냐면은 신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할 때 가장 기쁩니다. 근데 워낙 그렇게 아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좀 제외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척을 사실 했어요. 배운 대로 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1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이 교회가 그럼 앞으로 10주년을 갖다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광야. 광야란 말은 조금 약한 말인데 이제 사막이라 할 수 있어요. 사막은 기본적으로 죽음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땅을 지나가는 우리 현상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또 10년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오거든요. 뭐 다 알죠? 우리 어린이들도 다 알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험 받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아주 어려워요.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 시험 받았다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렇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곰곰이 생각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이제 시험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시험을 받을 수 있는가? 정말 예수님, 사탄이 시험을 해서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져서 넘어갈 수 있었을까? 그렇진 않겠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죄에 빠지진 않습니다. 죄에 빠질 수 없는 분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뭐 예수님 시험은 하나만한 시험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했을 때 그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는 데 있어서 마치 슈퍼맨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그 시험을 패스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본문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해석이 있는데요. 그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연약하다는 것이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이 세상에 있던 그 큰 시험을 자동적으로 자신 능력으로 패스한 것이 아니고 아주 힘든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 패스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큰 권능과 힘을 가지고 이 시험을 패스를 해버렸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사탄보다 힘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승리를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하루에도 열 번씩 시험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다. 이렇게 떨어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연약하지만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유익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연약하니까. 그렇다면 이 현상교회, 이 교회가 연약하지만 이 사막과 같은 이 지역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좀 여러분들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이제 시험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가 예수님을 묘사를 어떤 시각에서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봐야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라라는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한테 질문 한번 해볼까요? 말씀의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은데. 자, 이스라엘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누군지 아는 분? 누굽니까? 누구예요? 친구? 예, 네? 누구라고? 네.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그렇죠? 야곱. 야곱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죠? 어디로 갔냐면 이집트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큰 한동안 있다가 큰 무리를 이루어서 홍해를 건너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마태는 바로 이 관점에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죠. 어디로 갔습니까? 나자마자 핍박을 받아서 애굽으로 갔죠. 애굽에서 장성한 다음에 다시 홍해를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바로 1장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장은 애굽에 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장은 예수님께서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례에 대해서 세례가 어떻게 홍해와 관련되어 있는가 우리가 볼 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홍해를 건넌 것과 세례를 일치시키고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홍해를 걷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걷는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40년 동안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구약의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똑같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물론 나중에 산상보험 같은 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산에 올라서 율법을 받는 것과 같이 맥락을 같이 가게 되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다 똑같은데 차이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실패했어요.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떤 시험을 받았고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받았던 이 시험의 세 가지 시험 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이 세 가지 시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과 본질상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여기 다 세례를 받을 다는 아니겠죠? 상당수가 이제 받으셨겠죠? 뭐 세례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세례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하면 아주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받는지 다 아시죠? 한번 상기를 해볼까요? 우리 어린이들 다 아시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세례를 이제 주었습니다. 그렇죠? 물속에 들어갔죠. 자, 올라올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됐다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렸죠. 세례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셔서 공식적으로 그 임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뭡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소리. 무슨 소리가 있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세례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세례가 뭐냐면 세례는 공식적으로 모든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잖아요. 우리도 세례받기 전에는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으로 난 자들이었어요. 이 자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세례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뭐냐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세례를 받았으면 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확신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하철 가서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좀 뭐 이렇게 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죠. 여러분 지금 방금 나가서 밖에 나가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냥 대부분 사람들 무관심하겠죠. 또는 사탄은요 좀 제대로 들은 사람은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이게 바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본질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어든 그렇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국에서 떨어져라. 그러면 하나씩 시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쇠약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은 머리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때 시험 별로 안 해요. 왜? 해도 소용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고 못 먹고 힘들 때 그때 딱 나타나서 하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를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건 이제 누가 한 말입니까? 물론 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인데 예수님이 독창적으로 한 말씀은 아니에요.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딱 인용할 때는요. 그 말씀 하나만 딱 떼서 인용한 게 아니고 그 인용한 말씀 전체 어떤 사건 전체를 끄집어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만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신명기 8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하셨을까요? 광야의 길을 걷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테스트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만나가 나오는데 자,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나 아시죠? 만나 뭔지 알아요? 만나에 혹시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만나? 수줍어하는 것 같은데 알면서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만나의 뜻은 이게 뭐야? 이 뜻이에요. 이게 뭐야? 왜냐하면 처음 봤거든요. 생전 처음 보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이게 만나라는 뜻인데요. 우리 만나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 한 달이 되었을 때 먹을 것이 떨어뜨렸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제 한 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오래 참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지고 나왔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달 동안 애굽에서 나왔을 때 먹는 거 다 먹고 음식이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품성적으로 노예였다는 거예요. 노예는 그렇잖아요. 노예는 먹을 거 안 주면 바로 불평을 합니다. 자, 시편 106편에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자, 미구의 그 행사를 다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렇게 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갖다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을 것 아니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미구의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역을 다 잊어버렸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그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셨을 때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 만나를 통해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만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만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규칙을 주셨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한 사람이 한 호메만 거둘 수 있었어요. 그죠? 딱 정해진 분량. 그날 먹을 양식만 구할 수, 가족을 위한 양식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만나와 메추라기의 근본적 차이예요. 메추라기는 가서 얼마든지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기가 이스타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벌을 주셨지만 탐심으로 먹었거든요. 근데 만나는요, 딱 한 호멜만 정해서 거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 생각해 봅시다. 그다 배가 고픈데 분명히 한 호멜만 거두라 했는데 그 다음 앞치를 보니까 막 깔렸어요. 여러분들이 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짜인데, 그죠? 가서 막 퍼담을까요? 그래도 아, 하나님 말씀께서 한 호멜만 했으니까 딱 상자에서 고기만 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 퍼담은 거죠. 왜 퍼담았을까요? 그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퍼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다 불러 모았죠. 그래가지고 다시 재라. 다시 다 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 많고 어떤 사람 모자란 사람들이 막 있었는데 다 되니까 다 한 호멜이 되면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모자라게 거둔 자도 모자람 없이 딱 한 호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만나의 정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그렇죠? 아침까지.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내일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한 밤만 먹고 내일까지 그래도 좀 남겨놓은 사람이 있었겠죠? 여기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그 유명한 기도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째째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한 달 양식을 줘버리고 그죠? 그냥 편하게 살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날마다 거두려고 했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바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 기도할 때 1년치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규칙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규칙에도 예외가 있었어요. 예외. 그 뭐냐면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틀분. 그래서 고달픈 광야의 삶을 쉬도록, 심지어 만나를 거두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무시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 날에도 그 명령을 어기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거둘렸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죠. 그래서 모세가 진노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5일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제 그냥 하늘에서 비가 오듯이 그냥 맨날 이렇게 내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매일매일 내리는 것 같지만 이것이 매일 그냥 자연스럽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안식일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매일 내리는가 보다라고 해서 가서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쳤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만 만나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어기거나 신뢰하지 않으면 그 만난 더 이상 만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작은 규칙이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이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막 같은 죽음의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만날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했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험을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니까 이번에는 사탄이 이제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곳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탄이 좀 이제 단수가 높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사탄의 시험에 확 휩쓸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죠. 아들임을 증명해라 라는 것이 시험의 본질 아니겠어요? 자, 세례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됨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겠지. 그렇지.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을 주면은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를 모든 위험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키겠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우리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정말로 그걸 너가 믿는다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걸 한번 증명해봐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증명해봐라.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탄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탄이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들이냐? 그렇지. 먹을 것도 주겠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지키겠지? 맨 마지막으로 따라서 한번 테스트해봐라. 뭐가 잘못됐을까요? 다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됐을까요? 사탄이죠. 여러분들이 사탄의 주장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지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맨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의 백성들을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문제는 이것을 그러면 테스트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또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 너무 간단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 신명기 6장 16절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는 그 한 부분을 따왔지만은 그 한 부분을 따온 게 아니고 그 사건 전체를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볼 필요가 있죠. 신명기 6장 16절 이렇게 되는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되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앞에 부분을 생략하고 뒤에 부분만 인용하셨는데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마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합니다. 왜? 이번에는 물이 없었거든요. 교회에서 뭐 없다 좀 불평하는 분들 없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없다, 우리 뭐 없다. 있는 것도 많잖아요. 여기 보니까 오금 정도 있고 여기 물도 있고 있는 것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이 없다. 이제.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가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제 이스라엘 한번 가보실 수 있기를 저도 바라는데요. 복 주셔서 막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사막에 가보면 물 한 컵이 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확실한 고통인지 실감이 되는데요. 자,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 이름은 이제 무리바라고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이름 자체를 아예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는 그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신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나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만 딱 떠보면 알 수 있어요. 그쵸? 뭐가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예? 눈 딱 감고 딱 뜨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만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106편에 보면요, 여호와를 시험한 동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 만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 않고 물을 주느냐 안 주느냐 가지고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어디로 데려갔냐면, 어디로 데려갔어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갑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성전. 성전은 간단하게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테스트하는 건요, 무엇을 모독하는 겁니까? 성전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계시다, 이곳에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아, 이거 필요 없고, 성전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지 어떻게 아느냐, 한번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와서 딱 이렇게 성경에도 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호하면은 그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사탄은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을 모독하게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현상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만나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성전도 있었고, 그럼 우리는 뭐 성전도 없고, 우리 예배당 해봤자 뭐 이렇게 조그만 거 있고, 그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보니까 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뭐 그냥 순종 안 하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네? 이성은 목사의 말을 듣고 있나요? 정말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기서 확신 못 얻으면요, 다른 곳에서 확신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말씀 안에서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킨다는 확신을 얻어야 되지, 딴 데서 얻거나, 뭐 열심히 사니까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믿거나, 우리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 아들이 뭐 서울대를 갔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했는데 뭐 복권했는데 당첨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기서 우리가 확신과 우리의 안정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예배 속에서 설교 속에서 말씀을 듣고 확신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시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도 먹고 이제 배가 부르죠. 물도 마셔서 이제 갈증도 하셔서 기분도 좋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어디로 갔냐면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시내산으로 갔죠. 또 40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일도 못 참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우리를 가, 모세 없이 가자 이거죠. 우리가 우리를 인도해야 될 신을 만들자.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모든 그 금붙이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라는 것은 금이라는 것은 이제 돈을 상징하고 송아지는 힘을 상징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과 힘을 섬겼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돈과 힘을 섬깁니다. 그 금송아지라면 부와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이 금송아지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금송아지야말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절하면서 금송아지에 대해서 절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절한다 이렇게 경배한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세 번째 시험 한번 볼까요?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자,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차이를 보게 됩니다. 뭐냐면요. 사탄이 복을 뭘 복을 준다 그럴까요? 하는 거래의 방식은 뭐냐면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라 이거죠. 불법을 한 번만 행해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 한 번만 지키지 않고 나한테 한 번만 해라. 컨닝 한 번만 해라 학생 같은 경우야. 그렇게 하면은 합격을 주실 거다. 조금만 부동산 투기를 해라. 그러면 돈을 갖다 몇 배를 줄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한 번만 하면 여러분 최근에 통계 아시죠? 만약에 뭐 10억인가 20억을 주면 내가 살인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사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과 그 큰 순종을 통해서 할 때 내가 그 이 모든 나라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선택에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어요. 그냥 세상 따라서 그냥 절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또 다른 길이 있죠. 그 뭐냐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 고난과 순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 여러분들은 이 둘 길 가운데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거 역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사탄이 예수님께 나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는 분입니다.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와 번영도 주실까요? 부와 번영도 주실까요? 주신다. 그러나 사탄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신다. 뭐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요, 개혁교회대로 교회하는 거 참 힘듭니다. 10년 동안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이거 순종을 통해서 고생과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축복이지 그냥 세상 방식대로 해도 사람들 끌어모을 수 있어요. 교회를 얼마든지 크게 해도 어떻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와 영광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이 세상에서 주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이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14절을 보면 갈렙이 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는지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갈렙이 여호와를 그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 번째 시험을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편하고 쉬운 길을 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마실 것을 주는 것에만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세상에서 부와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소위 성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얻기를 원하십니까? 두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힘대로 그렇게 사는 길이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힘들고 약해 있을 때 그 시험은 정말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약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예?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그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감나두겠어요? 감나두지 않죠. 또 이야기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너무 힘드니까 뛰어내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못 뛰어내립니까? 예수님께서 뛰어내렸다면 이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한 명도 단 한 명도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기간입니다. 사탄은 끝까지 우리의 자녀됨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렇죠? 연약한 가운데서 승리하셨잖아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시험을 받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시험을 이길 힘과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은 참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의 아들됨을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가 도울 힘이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이기셨다는 이 중요한 본문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과 힘을 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10년 동안 지키셨던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10년 동안 영원토록 우리 자손들과 자손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는 그 언약의 축복들이 이 교회에 넘치고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